다섯 분의 회복과 간증을 잘 들으셨죠? 다른 데서 듣기가 어려우신 간증이에요. 저는 한엔 중독증 회복생명센터의 대표입니다. 사실 저는 중독증 치유사회하기 이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서티파이드 갬블링 카운슬러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여기다 미국 교수들을 모시다 놓고 제가 1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라이선스 리뉴얼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뭐 상담을 하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시설도 제하고 전화번호도 제 가게 전화입니다. 자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팜플렛 페이지 2에 보시면은 가족의 회복 간섭이죠. 왜 도박에 중독이 되며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으시고 또 치유는 어떻게 해야 바른 치료가 되고 회복 간섭은 도박자를 회복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어떤 노력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 돈을 잃을까요? 미국의 도박 중독자 수는 1천만 명에 한국은 350만 명으로 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1980년대에 유명한 TV 앵커이신 모건 이분은 직업을 잃었죠. 지금 이분이 무슨 모 회복센터의 라디오 아나운서로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존 데일리 장타 선수 있지 않습니까? 골프 선수. 이 사람은 골프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12년 동안에 약 60밀리언 달러를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500만 불 잃었죠. 그 한국에도 강병규 씨 사건, 또 프로 야구 선수들 억대 도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원랜드에 아까 처음에 그 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는 연간 25만 명이 입장을 해요. 도박을 하고요. 그 중에서 40%가 심각한 도박 중독자죠. 도박장을 자주 떠나신 분들의 반이 도박 중독자시죠. 그리고 탄광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원랜드 그것을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들어서고 나서 그 주위에 범죄율이 2배가 늘었죠. 그럼 우리 이 LA 강원이나 다른 그 리버사이드도 도박장이 하나 들어오면은 직업이 창출된다, 뭐 레벨이가 올라간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혼하는 가족도 많아지고 범죄율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의 성인 인구의 3% 정도가 도박 중독자인데 이것에 비해서 한국은 성인 인구의 9.5%예요. 3배가 넘어요. 그럼 여기 미국에 와 계신 분들은 뭐냐? 한국에서 그 학업이나 직업을 다 여기서 활용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일례로 한국에서 여자분이 일로 시집 오시는 경우가 있고 수입이라고 그러죠. 남자분이 일로 또 장가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교포 여성한테. 남자애가 일로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도박에 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감히 미주 교포가 센서스에는 150만 명에 신문에는 뭐 더 많이도 얘기하시지만은 그 중에서 100만 명을 이민 1세로 보시면은 성인이 아닙니까? 그럼 성인의 100만 명의 10%는 중독 도박자다. 그럼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의 도박 중독자 한인 교포인데 그 중에서 어머니나 아내 한 분만 고통을 받아도 20만 명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죠. 아들이나 남편이 도박을 하면은 그 온 가족은 죽은 목숨이라 해요. 처참하다. 그리고 여성 도박자가 미국 도박자의 50%가 여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빙고 같은 것만 해도 도박자로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요새 회복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요. 근데 약 25%로 보죠. 한국 분들도 여자분들이 도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도박 중독이 그 가정에 그 몰고 오는 피해는 온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처참해지죠. 이거 지금 피해를 본 거는 사실 치료비나 그동안에 돈을 잃은 거나 혹은 자신의 삶이 망가진 건 포함된 거죠. 만약에 대학을 졸업해서 도박에 빠졌어요. 그리고 40에 끊었어요. 그러면 30대, 40대 되면 20년이 없어졌죠. 복권을 타서 100만 불 이런 걸 되찾는다 하더라도 자기 청춘의 20년은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되면서 막 벽을 치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 청춘 돌려달라. 그 다음에 가장 도박에 빠지기 쉬운 그룹은 대개 보면 전화 받으시면은 우리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뭐 처제를 낳고 나서 또 도박했었는데, 노! 아니에요. 보세요. 남자들은 대개 13세부터 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도박에 빠지기 쉬운 위험 그룹이 리스크 그룹이 18세부터 24세로 보죠. 그리고 요새는 온라인 포커가 심해요. 내가 마음을 갖고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면은 사람끼리 하니까 너무 많이 있거나 쓰러지면 그만 자제도 시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가족이 찾아왔으니까. 온라인 도박은 자기 밀폐된 방에서 공부한다고 해놓고 스크린상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숫자 게임이에요. 돈만 있으면은 100불인지 1000불인지 0차 하나 붙으면 1000불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회복되신 남성분들이 그 가능하시겠지, 올인들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화남이 있는 거 다 숫자로 찍으면. 그래서 스킨을 하고 숫자하고만 게임을 하는 거지, 실제 휴먼빙하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피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지금 이것이 굉장히 지금 매년 한 75%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연 무엇을 프로블럼 갬블링이라고 하냐. 다 소셜 갬블러가 있는데. 프로블럼 갬블링은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또는 직업적으로 모든 삶의 분야에서 그 도박으로 망가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깊이 가면요.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게 끌려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병적 도박이라고도 하고 혹은 중독 도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서운 것이 progressive addiction이에요. 진행성 병이에요. 암모양 1기, 2기, 3기 계속 가요. 여기 보시면은 도박자들은 따는 단계, 잃는 단계, 절망 단계. 여기서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도박해서 계속 내려만 가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예요. 그리고 우리가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도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 종일 잡히죠. 뭐 자다가도 벌떡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돈을 구해야지, 알리바이를 해서 부인한테 그 숨겨야죠. 또 이자를 갚는 데도 또 그래야 돼.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도박을 덜 하시거나 일주일에 세 번 가시는 분이 한 번만 가신다든지 전혀 중단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이 와요. 초조해지고. 그래서 하루 굶은 거 보면 허기가 져서 정서적, 이모셔널 헝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도박장을 가시는 거죠. 그게 중독 도박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잃은 돈을 많이 하려고 도박을 계속해서 통제력을 상실하죠. 아까 우리 김 원장님은 쭉 해서 한 달 동안 해서 돈을 많이 마셨는 거예요. 근데 잃은 거는 일주일 만에 잃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력이 마지막에는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박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자꾸 나빠지고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keep gambling. 계속 도박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문제의 도박자죠. 이렇게 되는 분들은 도박에 대해 자신의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돈을 얼마 있고 어떤 분은 많이 있고 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달에 뭐 한 천불 정도만 도박을 했다. 그래도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서 심리적으로 끌리면 그 사람은 중독 도박자예요. 이번에는 나, 여기 뭐 본인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또는 내 친구가 문제 도박자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열 가지인데요. 첫째, 도박으로 돈을 땄던 과거 체험이나 도박할 돈을 더 구하는 방법들과 같은 도박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두 번째, 흥분 추구를 위해, 이건 도박이죠. 도박 흥분 추구를 위해서는 점점 더 큰 액수로 도박을 할 필요 느끼는 것 같다. 세 번째, 도박을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시도, 노력들이 거듭 실패한다. 10년, 20년 도박하셨다 그러면 실패하신 거죠. 네 번째, 도박을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할 때 불안하거나 성급한 감정을 느낀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심리적으로 끌리는. 다섯 번째, 문제들이나 근심, 걱정 또는 슬픈 감정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분들한테 갬블링 그 자체는 항우울성 약품이에요. 도박을 해야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돼.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를 흘려넘치는 것이 재발해요. 모든 중독자분들은 이렇게 여기 예를 들면 항양수이면 달랑달랑해요. 스트레스 수위가. 그렇지만 일반 분들은 파란돈에 있어갖고 조금 사업이 안 되고 기분이 나빠도 재발 흘러넘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잃은 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더 큰 액수로 도박을 한다. 내가 5년, 10년 도박을 했더니 100만 불을 잃었다. 이게. 언제 내가 1불짜리 해갖고 그 100만 불을 찾느냐 이거죠. 이것은 사실은 톨러런스예요. 우리가 술을 소주 한 병 실력으로 좋았던 사람이 한 3년 계속 술을 마시면 소주 두 병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도박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도박을 한 시간이나 도박으로 소비한 돈에 대해서 거짓말한다. 라잉, 거짓말한다. 그래서 전부 다 보세요.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 목회자님이나 혹은 회복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인들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제발 거짓말만 안 해도 나는 같이 살겠다고 하는 소연을 들으신다. 첫 마디가. 라잉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도박을 계속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도박으로 돈을 갖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생긴다. 보로머니. 아홉 번째, 도박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를 자행하기도 하죠. 열 번째, 도박 때문에 직장, 관계성 또는 교육이나 경력의 기회를 상실하죠. 도박 중독이 빠지신 분은요, 자기 경력하고 외 비하인드에 가서 일을 해요. 저임금에 가서. 공급 유형을 많이 하셔갖고. 자, 여러분. 지금 열 가지 중에서 내 가족 또는 내 친구 그런 분들이 몇 가지는 해당되십니까? 여기 열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병적 도박자, pathological gambling 혹은 우리 compulsive gambler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열 가지면 가만히 보시면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아요. 이끌려서 하는 거. 예, 그런 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병적 및 중독 도박자의 그 정의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도박 충동을 자제할 수 없는 사람에. 두 번째는 도박으로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되는데도 도박하고 싶은 강박관념은 더욱 심해져서 도박을 하는 것만으로 긴장감 완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박 중독자라고요. 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돈은 하나의 매체예요. 도박을 하기 위한, 베팅하기 위한 매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그 중독자분들은 감정 변화 학습을 해서 중독이 돼요. 어떤 그 이 감정 변화 학습을 세 가지로 되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독 물체나 중독 행위가 항상 기분 좋은 감정과 정신이 들떠있는 듯한 자신이 바래오던 하이, 도취감으로 만들어준다는 확신을 돈을 딸 적마다 도박자분들은 거듭하게 되죠. 야, 난 딸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주량이나 도박내기 정도를 통제해서 내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주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개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항상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자신이 안주하는 거죠. 그렇게 못했는데. 근데 세 번째는 중독물질의 행위를 할 적마다 반드시 매번 기분이 좋은 감정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거죠. 비록 잃어도요, 도박장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잃어도. 그래서 돈을 다 잃은 분들이 지금 바이시클이나 커머스 주변에 가면은 천만 불을 돈을 잃고도 일반 사람 챙겨서도 못 갈 거예요. 거기 다 주변에 가서 다른 사람 도박 뒤편에서 당연히 잘한다고 개똥 뜯어갖고 용돈 받아 쓰고 라면 먹고. 그래서 도박 중독자분이 이혼하거나 집을 나가 있으면 그분이 자주 가는 그 도박장에 가면 꼭 찾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나가려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도박장에서 좋아하는 단골 도박장에서 못 오게 하는 건 아주 치욕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잃고도 도박장에서 권총으로 매니저나 거기 주인을 뭐 쏴주고 그런 사건이 별로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거기서 콜라병 하나 던져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쪽이 있죠. 이렇게 중독자분들은 경험적으로 반복적으로 정서적으로 중독의 감정이 잠깐 변화되는 학습을 위해서 거기에 올감해갖고 마치 중독의 그 쇠사슬에 자기 올감기를 씌우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그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에딕션에. 어느 누가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그렇게 돼도 자기 렌트비를 낼 돈을 들고 뛰어나가서 만나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박은 감정이 없는 쪽이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도박 예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방을 알기 전에 우리가 도박의 원인부터 아셔야 될 거예요. 통상 병적 도박인 경우에는 남성은 아까 말씀드린 12살 때부터 여성은 30 내지 40 그래서 중반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도박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같이 유사하게 뇌에서 여기 뇌에 파란 부분 우리가 쾌락센터라고 그러는데 뇌에서 도박을 할 때 쾌락센터에서 어떤 그 황홀감이 와요. 도파민이 그 저게 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신경학자들은 중독 도박을 뇌질환이라고 보죠. 브레인 디지스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병적 도박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은 가끔 도박하던 것이 나중엔 헤빗이 돼요. 습관성으로. 그러고 나중엔 스트레스가 많으면 더 하게 돼요. 그래서 회복되시고 나면 우리가 인모티어 퍼슨이 되기가 쉬워요. 만약에 20살 때부터 도박을 했으면 50살까지 했으면 30년간 골치 아픈 일을 다 에스케이프 한 것을 갬블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걸 많이 경험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이패스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되시고 나면 좋게 얘기하면 그 마음이 20대인 거예요. 그렇지만 50대 내 친구 다 가족이 그런데 자녀가 큰데 내가 20대 생각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돼도 가족분들은 복장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될 사항들은 뭐냐 그죠. 첫째, 교육을 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중독의 위험인데 그 강연 세미나를 오늘 제 성실께서 했습니다. 이것은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 빼기, 한 가지 빼기 해당이 안 돼요, 사실. 그 두 번째는 언론의 회복 내용이 소개가 돼야 돼요. 왜? 다른 병은 암병이 아프면 그냥 낫게 해달라고 무조건 가서 그냥 달라고 그러고 일단 돈이 없어도 가서 허구선 치료비는 뭐 메디칼로 하든지 난 모르겠다 하고서 나오시잖아요. 도박이나 다른 중독증 병은요, 부모가 몇백만 갖고 너 나는데 보내라고 해서 NO!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언론에 소개해서 회복 방법을 그 중독자 가족들이 자꾸 숨기니까 그분들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에서는 오시는 분만 아니라 이걸 찾아서 나가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TV에도 나가고 뉴스페이퍼에 나가고 매거진에도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나오는데 교회사님 내가 어디 가서 치과에 가서 일을 꼽고 그러는데 매거진을 보니까 성회사님 있으니 그걸 적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책을 놓고 뭐 이렇게 뜯어갖고 한 페이지에 주머니 놓고 와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독증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양대신문에다가 사정에서 한데 한 신문사에서는 광고를 받아주는데 한 신문사에서 받아준 그 금액을 다른 신문에서 얘기하니까 돈을 체크를 가져갔다가 캔슬을 시키더라고. 그 제가 막 화가 나서 내가 전화 걸었어요. 왜 안 해주느냐? 그냥도 아닌데. 근데 자기네 신문사에서 이런 놈 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하게 그랬어요. 이건 언론이 잘못하는 거예요. 쟤들이 요만하게 회복 모임 광고 내려고도 돈 없으면 못 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주일에 교회 예배 보고 나오다가 신문에서 딱 봐갖고 성교사님 전화번호 알았습니다. 이건 오늘 응답받은 거라고 무슨 파고들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그 조본장님에도 걸어올 때의 거리가 10년 만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방 회복 책자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저희도 매년부터 이거를 잘 만들다 오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 CD 같은 것도 이제 되고 DVD인데 DVD는 뭐 너무 비싸잖아요. 그 영상 하나 찍는데 뭐 몇천 불씩 주니까 우리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CD를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지금 한 2,000장 갖고 있어요. 그 한 20가지 종목별로.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거 그냥 무료로 주신다고요. 우리들은 이거 사실 돈 들여서 만든 거예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오면은 왜 그거 안 또 이걸 제가 많은 양을 어느 교회에서는 자체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꼭 어디다 갔다가 업자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조그만 양은 또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단가도 비싸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CD만 지금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중독 회복 안내 하트라인이 있어야 돼. 도박 중독에 대해서 있습니까, 지금? 한국도 없어요. 마약 같은 거는 뭐, 그냥, 발견하면 그냥 폐쇄,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었는데, 도박은 합법이기 때문에 도박장에서 세월을 많이 정부에서 갖고 가는데도 하트라인 돈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도박 가족이 전화 걸려고 해도 내 전화가 저기 찍힐까봐도 못 걸고, 또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전 대리기 전화 왔어요. 성회사님, 9시 이후에 전화 좀 받아달라고. 요새 핸드폰이 다 9시 이후는 후회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퇴근해야 되고, 그거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니, 뭐, 오늘 여기 오신 분이라도 그분은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하트라인 24시간 운영하면은, 전화 받는 분이 뭐, 많이 아신 거기 선에서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해 주면은, 그분도 용기 갖고 자살 방지도 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인사회가 외형적으로만 갖고 지금 이런 건 안 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온라인 내기 활동이 요새 심해요. 자녀분들이. 그리고 오늘은 이거 아닙니다만 또 음란물들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런 차단 장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예방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중독증 치유 사이트 제거. 저희들은 아이리카버리에서는 문서 중독별로 상담하고 위리카버리에서는 한 200편의 중독별로 회복방송 나온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타주 같은 데서는 이런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복. 여덟 번째, 가족 단위 상담이 필요하다. 남편이 도박 중독자가 돼서 활동한 알리바이, 라잉, 디나이얼 이렇게 계속 나가는 과정에 배우자도 부인도 완전히 그 익소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가족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결혼만 하고 대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그들 이혼이다. 그리고 당신이 회복을 해도 그 당신 문제지 I will never forgive you. 이러면서 한다고. 같은 집에 살아도 얼마나 이게 상처가 깊으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 상담이 필요하다, 저게. 저희는 수시로 약속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보통 다섯, 여섯 번 약속하고 다 펑크 내고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일곱 번 만에 나오는 분 있어요. 지쳐요, 이쪽에서. 뭐 운전을 못한다. 아들이 오늘 안 들어왔다. 뭐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다. 밤께 운전 못한다. 그리고 약속했다가 못 갑니다. 그 얘기 안 하는 건 그냥 보통이에요. 중독증 사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12단계 회복 모임을 제공해야 된다. 마약인 경우에 보니까는 뭐 미국 기관에 상담 뭐 수천 불짜리 막 다 해다가도 한국 기관 한 번도 못 다녀가고 무척 많은 거 있어요. 우리 칼처는 코리아냐. 1.5세 스피킹 잉글리시 해도 그 사람의 부모님들은 김치 패밀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중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루트가.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하면 한인 모임이 더 나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뭐 병원 치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여기 목회자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무조건 가서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생각한대요. 암병 걸렸는데 기도만 하고 낫습니까? 수술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성경도 병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간다 그죠. 그리고 한 분은 여기에 어떤 여자분이 왔었는데 그냥 금요일날 도박 모임 오는데 교회 가서 그 무슨 금요일날 무슨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오면 한 시간 늦게 오는데 계속 다른 사람은 다 나가버리는데 혼자 무릎 꿇고 가서 기도가 안 듣는 거죠. 오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시간 넘으면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시겠네요. 우리가 암 수술 받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집도의 손길에 도와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매주마다 금요일에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그런데 딱 두 번이니까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주변 차려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 한 번도 제가 안 열은 적이 없어요. 이 방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예방 활동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조 원장님이 얘기한 것 같이 셀프밴 자가 출입 정지 도박장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내 가족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몇 가지나 예방대로 하고 계신가 보시라. 거기에 누락된 거는 하셔야 돼요. 찾으셔서. 예방교육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약물 남용 연구소에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4세부터 28세라고 하나요? 그런 연령이 가장 위험그룹인데, 도박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확률을 설명을 했어요. 팜플렛이나 이런 걸로 해서. 두 번째는, 도박 문제 증상들을 알렸어요.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그건 도박 중독자다, 문제 도박자다, 이런 걸 알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도박 관련 문제를 도와주는 내 주위에 단도박이 어디 있고, 카운셀러가 어디 있고 하트라인은 몇 번이다 이런 걸 알려줬다. 그랬더니 500명 학생들 중에서 84%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박하는 방법을 이해, 언더스탠딩 했다고 했다. 그죠? 그 위험한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91%의 학생들이 도박 예방 프로그램에서 그 주요하게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언더스탠딩 했다고 했다. 계속하다 중독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가 예방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정보들을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최소한도 4분의 1은 예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렇게 10가지로다가 한다고 그러면은 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50대에 끊는 것보다는 20대에 예방 프로그램에서 끊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여기 혹시 가족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조금 하시면은 더 나빠지진 않는다. 이거는 좀 이 다른 데서 좀 들으시기는 어려우신 과제인지도 몰라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도파민과 도박 중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뇌를 말씀드렸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우리들의 그 무브먼트, cognition, pleasure, 혹은 motivation 같은 것에 우리가 이 영향을 주죠. 우리 뇌에 도파민이 충분할 때, 우리 뇌에 도파민이 확 올라올 때는 기쁜 감정이 나죠. 애정 및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타주의, 이게 뭐냐면 이기주의에 반대죠. 그런 감정이 생기죠. 남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의 통합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는 것을 언행으로 일치시킨다는 거죠. 나 도박을 안 할게. 또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파민이 뇌에서 부족했던 거죠. 반대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데? 쾌감이 상실되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 감정과 애정 감각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감도 없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 그동안 그렇게 돈 많이 버리고 애들 그렇게 하고 고생하고 잘했어요. 이제 정신들이 됐잖아. 일반 사람하고 좀 후회하고 좀 남았죠. 후회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분이 나쁜 게 아니고 도박하시는 분의 뇌에 도파민이 결여가 돼가지고 후회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일곱 명이나 죽인 누구 있잖아요. 한국에 그 사람 보고 뭐 누구 죽인 거 그 죄의식 느낍니까? 그 사람 안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심마성. 우리가 도박 중독자분들을 일명 행동장애자라고 그래요. 행동장애자라고 그래요. 한번 우리가 도파민 방출을 반복하게 해서 많이 해주면 어떤 게 그 나타날까? 뭐 도박을 하는데 뭐 행동으로 내기는데 뭐 도파민 생기는데 우리 한번 마약을 중심으로 보자고요. 코카인은 화학적으로 그 자연적인 도파민 그 사이클을 억제시켜줘요. 그리고 도파민이 방출된 다음에는 도파민 전달 신경 이론에 재흡수되는 것을 그 원칙인데 이것을 못하게 억제를 시키죠. 그래서 중독 행위를 하면 도박을 하게 되면 마약과 같이 뇌에서 역시 도파민이 풍부해져서 뇌신경 부분에 도파민이 흘러넘치게 만들어서 기분 고조를 해요. 여기를 보세요. 만의 경우에 요게 파란 풍선 조그만 것이 내가 보통 때 도박을 하기 이전에 우리 뇌에서 저 정도 이렇게 빡 도파민이 흘러나오면 기분이 아 좋았던 거예요. 근데 돈을 다 도박 중독 가신 분은 돈을 크게 따신 분이에요. 반년치 또는 1년치 연봉을 한번 따보신 경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도파민 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거죠. 기분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술 주량 모양 도파민 자기의 주머니가 이게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도박하신 분들은, 중독하신 분, 오래 하신 분은. 그래서 도박을 안 하게 되면 요만큼 들어가면 3분의 1도 안 돼갖고 웃음도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내추럴이 되기 전까지는 혹은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 충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독자분들 일명 완벽주의라고 그래요.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지만은 돈을 내가 천불을 가서 땄어요. 오역도라고. 그럼 돌아올 수 있어야 돼. 천불을 따온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어저께 잃은 돈이 천불인데 이제 겨우 찾았다. 그러고 나서 또 천불을 따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잃은 게 뭐 5천불인데 5천불이네. 또 하다 보면 내 1년 동안 내가 여태까지 잃은 거 이러다 보면 끝이 없이 도박을 하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뇌의 도파민 호르몬의 영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우리 뇌에 도파민 수위가 어떻게 좀 결여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중독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도파민 결핍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더더 하다가 그런 것이 이제 되죠. 가족분들은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갖고 가족 중에 누가 도박 중독에 빠진 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싶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예방에 고려할 사항들을 더 말씀드려보겠어요. 대개 도박 예방 프로그램을 갬블링 어웨어니스 프로젝트라고 해요. 인식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더 망가지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인식을 자꾸 시켜요. 위험을 알게 되는 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도박의 노출, 엑스포저 되면 병적 도박으로 발전되는 위험이 많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도박 장면을 안 보는 게 좋아요. 한 예를 들을까요? 서울에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결혼할 당시에 준비해주는 분이 저 남성은 도박을 했던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수도 말하는 사람은 어딨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그 정도 했겠지 하고서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와갖고 오하여진걸 중부에 갔는데 10년 동안 도박을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도박적인 것자가 아니죠. 근데 그분은 애 낳고 결혼하고 그때 딱 보니까 150마일 바깥에 도박장이 하나 있대래. 거기 자기 사는 데서는. 근데 가고 싶었지만은 너무 멀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마가지고 LA로 이사 오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왔으니까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여보 어디 갈까? 그러니까 나갔을 때가 아스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박을 안 한 걸 부인이 봤는데 미스잖아요. 라스베가스 가서 아예 500불을 줬어요. 여보 가서 한번 멋져 한번 놀고 오라고. 아 내려갔더니 여기 아까분들 말씀하신 거 없지? 금방 또 땄어요. 따갖고 또 뛰어올라서 방 올라서 여보 여보 내가 딴 돈만 내 버릴 테니까 이거 원전은 당연히 갖고 애들 보고 시원하다니 나와. 아 내려갔더니 또 활라락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라스베가스 간다고 할 때부터 준비했던 크레딧카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서는 그냥 매일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후회한 것이 만약에 그때 우리가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갔었더라면 아닐 거 아니냐. 그래서 도박 장면 노출은 아주 대인조였어요. 근데 우리가 TV 나가거나 라디오 방송 나가면요. 거기서 광고하는 방송이 도박 방송이에요. 우리는 좀 하지 말라고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그 세운 포착으로다가 이게 지금 도박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해갖고 복권, 전자, 인터넷 도박, 뭐 카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박장에다가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큰 기관에다가. 그 사람도 영업인데.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초기 증상, 도박 증상이 있을 때부터 인터벤션, 회복 간섭을 하는 것이 가장 예방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강연 시간으로는 도박 치유와 가족의 회복 간섭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 강연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